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은 2023년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입니다. 영어로 부른 찬송입니다. 가사 내용은 시편 103편 1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the Lord, O my soul. Let all that is within me praise His holy name.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호수에 띄웠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신 채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자,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자갈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으나 해가 올라오자 타버렸다. 그 싹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라버렸던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나 그 싹을 덮어버리자 싹은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30배 또는 60배가 된 것도 있었고 100배가 된 것도 들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전에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해준다. 그것은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고 알아듣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무슨 비유인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 때로는 말씀의 씨가 길에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갈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얼른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속에서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들은 재빨리 떨어져 나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로 덮인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숨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30배 또는 60배의 열매를 맺는다. 때로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등잔에 불을 켜서 곡식을 되는 말 아래에나 침대 밑에 놓느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로 감춰진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듣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시되 덤으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움이 터서 자라기 시작한다. 씨는 밤낮으로 자라지만 씨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곡식을 키워낸다. 먼저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염으로 알곡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곡식이 알맞게 익으면 씨 뿌린 사람은 곡식을 베려고 낫을 댄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무슨 비유를 들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땅에 심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다. 그러나 심으면 자라서 밭에 있는 어떤 포성기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은 다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언제나 비유를 써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람들과 떨어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께서 타고 계시던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호수에 세찬 바람이 일었다. 물결이 배 안으로 솟구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며 부르짖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에 명령하셨다. 고요하고 잔잔해져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사방이 매우 조용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냐?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 떨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람과 물결도 이분의 말씀엔 꼼짝도 못하지 않는가?
창세기 제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두 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에 사는 수컷과 암컷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레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레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지 마.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많이 늘어났죠.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많은 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 만들기, 밭갈기 등 어려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들을 낳는 자가 있거든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라.
어느 날의 일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놀고 있는데 갈대숲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찾아보니 바구니 속에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임에 틀림없어. 공주는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데려다 기르기로 했습니다. 물속에서 건졌으니 이름을 모세라고 하자. 이때 갈대숲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누나였죠. 소녀는 공주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공주님, 그 아기에게 젖줄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소녀는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공주는 그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는 공부를 하며 자라났습니다. 청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모진 매를 맞으며 노동하는 것을 보고 몹시 가슴 아파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 덤벼들어 싸움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모세에게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도망쳤고 그곳 미디안 민족의 아가씨와 결혼하여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떡갈나무 숲이 불길에 쌓여 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거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살아있음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난 네 손으로 여러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뱀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다시 변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혀가 우둔한 자라 말이 서투릅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칠 것이야. 그리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는 불안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모세는 도망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자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이집트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간곡히 청했지만 이집트 왕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자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또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겠다. 제발 물을 다시 마시게 해다오. 이집트 왕은 모세에게 사정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피가 다시 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파리떼가 모여들게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말을 똑똑히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거라. 이달 10일에 흠없는 새끼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저녁 때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칠하라. 그리고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여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집트 백성의 모든 장남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대로 지나칠 것이다. 모세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는 장남이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사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어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데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음이 변한 이집트 왕은 전차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습니다. 밤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무장한 이집트의 대군이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손을 바다에 얹어라. 모세가 바다에 손을 얹자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다름질하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모두 건넜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길은 없어지고 다시 바닷물만이 출렁거렸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길이 멉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맑은 물이 샘솟듯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기슭까지 왔습니다. 불을 뿜어내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 저희가 믿겠나이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등의 계명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을 때 산 기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붙이를 거두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본 모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금송아지를 부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헤매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나안 가까이 왔을 때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이르셨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읽은 말씀과 함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살리시고 주님이 기거하시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두 소경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한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기를 주님이 기거하시는 집에까지 따라온 겁니다. 집에까지 따라오는 동안 계속 소리를 질렀음에도 주님께서 왜 일찍 응답하시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으로서는 기쁜 뜻이 있으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주님을 찾은 이유를 봐야만 합니다. 시각장애자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장애자는 따돌림을 당하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때로 우리의 장애는 이런 이유로 생각하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맹인이 장애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사회 속에 어려움 없이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겠는가 하는 가정이지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불이익과 고통이 예수님을 찾을 기회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굴곡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함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28절을 통해서 그들의 계속 주님을 향한 외침을 봅니다. 같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저지를 당하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당부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담대함이란 용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맹인들에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운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잠잠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사람들이 들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시각장애자처럼 끝까지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환난과 어려움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어디에 하소연해도 해결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부르짖음을 지속할 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이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심을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에서 29절에는 예수께서 믿음을 이들에게서 확인하십니다. 이 소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재를 당하면서 겨우 예수 앞에 왔는데 과연 예수께서 이 시각장애자의 필요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시각장애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시는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큰아버지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많은 조상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최종적으로는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 각을 떠서 자신에게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릴 것을 시험하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꺼이 행하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에 인정을 하십니다. 또 다른 시각장애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복음 9장 첫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데려다주면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도의 힘겨운 믿음의 확인을 거치고 마침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고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일지라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것은 감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확인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은 믿습니다. 확인받으신 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데에 그 결과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하는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당부를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엄히 경계하시되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시각 장애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봤던 팔짱의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에게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8장 4절에 경계를 주신 바 있습니다. 당시 예수기도를 적으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애쓰던 종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고자 그러셨을 것이라는 짐작이 되지만 이런 예수님의 당부는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극적인 운명의 사람에게 삶의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전화만 하나 최신 것으로 마련해도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것인데 평생 어두움으로 살 운명이었던 이 맹인들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일을 그냥 잠잠히 지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동은 오늘 예수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로지 죄의 형벌로 인한 공포 속에 살다가 우리의 죄가 해결돼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듭남이 이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영광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런 행동이 바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눈뜬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은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자연스러운 삶인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사람에게는 해결받을 수 없음을 안다면 이 맹인들처럼 그것이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겨움이나 불편함은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찾았지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중단시키려고 가로막고 제지하였지만 예수들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앞에까지 왔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확인받으셨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자 사람으로서는 또 의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음에도 그 감격을 감출 수 없어서 자신들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들처럼 예수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평생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천국에 눈을 뜨고 비로소 인생에 참된 기쁨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자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학업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참은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잠언은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된 한 권의 책이고 그 안에 여러 내용이 편집되어 있는데 오늘은 서론을 지나 본론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담긴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옛날에는 어머니가 실제로 많은 일을 하실 때에도 부모님의 대표로 아버지가 등장했고 딸들까지 포함해서 부를 때도 아들을 대표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머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잠언 첫 부분이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실에서 잠언을 모은 이유가 왕자들과 공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료 수집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주옥 같은 말씀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왕자님, 공주님들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 천하만물을 지으신 분의 청지기가 되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복이요 영예이지만 거기에는 큰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예루살렘 왕실로 가서 왕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의 내용에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방식은 내용을 11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문자 그대로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면 르호보암이 되겠죠.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41세 왕이 된 그가 재위 초기에 해결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선왕 솔로몬이 벌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나라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한 방식을 보면 지혜로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이러한 요구 앞에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생전에 왕을 모셨던 노인들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배운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 노인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말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해준 말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조언을 받아들여 강경 통치를 시작했고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경우에도 보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버리는가, 무엇을 간직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우리말과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라고 할 때 엄마의 그 말은 왜 내가 하는 말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뜻이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들은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장 8절 하반절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어머니의 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우선 떠나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스트롱 번호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상관치 않다, 내버려 두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군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율법을 뜻하는 바로 그 단어 토라입니다.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유대교에서는 토라라고 부르며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토라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폭이 넓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잠언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넓게 보아서 토라는 구약성경 전체를 뜻할 수도 있고 탈무드를 포함한 여러 문헌을 다 포함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뭉뚱그려 표현하면 유대인의 신앙과 관행의 총칭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왜 어머니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어머니의 법이라고 표현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길에서 특히 신앙으로 기초가 다져진 삶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법이 됩니다. 신약시대 초기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아끼는 후배 디모데를 칭찬한 말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고 따를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선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내용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자라난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났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잘 전해지고 심어져서 자녀의 삶에 꽃을 피우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